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이곳과 각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심,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심.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려다. 권병, 어려운 말이죠. 권병은 통치권, 통치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려다.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려다. 그래도 될 듯한 때 통치권, 통치.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점쟁이, 그러죠. 표준말은 점쟁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지난번 2장에도 꿈을 꾸고 꿈 잊어버리고 박사들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말하라.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라. 그래서 참 희한하다. 박사들이 다 꿈도 얘기 안 하고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하라고 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꿈 얘기가 나오는데 꿈을 잘 꾸는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2장도 그렇고 이게 4장도 그렇습니다. 교훈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한 꿈을 꾸고 바벨론 모든 박사들에게, 모든 박사들, 거기에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자, 이런 분들을 다 아울러서 모든 박사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이 보이죠? 모든 박사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들에게 그 꿈의 해석을, 이번에는 자기가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해석을 하시오 하고 그렇게 해석을 요청을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8절 계속 보십시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박사들이 다 모일 때 그때 안 모였던 것 같고 안 모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다 해석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찾은 것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그 궁에서 높은 그런 직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박수장, 그러니까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였다고 보이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은 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키가, 나무는 키라고 하죠. 고가, 나무의 높이가 키가, 나무 키라고, 키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는 것은 몇십 미터 올라 자라니까, 그러게 키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그 키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아, 대단한 나무네. 나무가 엄청 컸습니다. 우리 예배당 옆에 뜰에, 옆에 뜰, 우리는 예배당이 조그만 옆에가 그래도 정원이라고 할지 뜰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더워서 못 나가지만은 좀 선선하면 거기다가 의자도 놔두고 파라솔도 좀 있고, 그래서 나가서 거기서 조금 쉬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도시에는 공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나무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무든가, 측백나무라고 하든가요, 그 나무가 엄청 커요. 우리가 한 20몇 년 전이죠,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심었던 나무 같은데, 그때는 제 키보다 조금 큰 정도였을까, 그런 정도 나무인데, 나무가 그 20년 동안에 얼마나 잘 자라는지, 거기 밑에가 물이 좀 잘 나오는, 합정동이 원래 물이 나오는 그런 동네라는 뜻 같은데요. 우물정자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큰지, 지금 예배당 꼭대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 나무가 우리 예배당처럼 이제 키가 컸구나 그러는데, 여기 이 꿈에 본 나무도 높은 그런 나무였다고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신들의 영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방인이니까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8절에도 그렇고 또 9절에 또 그런 말하고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마지막으로 그 꿈의 해석을 위해 왕 앞에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왕이 꾼 꿈은 땅의 중앙에 키가 높아 땅끝에서도 보일 한 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키가 높아서 땅끝에서도 그걸, 와, 저 나무가 키가 크다, 큰 나무 다 보인다, 그런 나무처럼, 그런 키가 큰 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으며 들 짐승과 새들은 거기에 깃들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워낙 크면 그렇죠. 우리 옆에 나무도 새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그러니까 새들이, 들 짐승은 안 오지만은 우리가 인가가 있으니까 새들은 많이 와서 그렇게 놀고 그러는데, 13절 보십시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그 나무를 봤는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혹은 파수꾼, 순찰자, 파수꾼,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있는데, 순찰자 혹은 파수꾼에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아, 그렇게 큰 나무, 아주 키가 큰 나무인데 나무를 베어버리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나무를 베면 가지도 굉장히 크니까 가지도 다 쳐야 되겠죠.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지 무슨 열매인지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예,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새집도 많이 지은 모양인데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잘라버리긴 했는데, 예,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밑에 그루터기는 좀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신기한 그런 얘기 말입니다. 한 순찰자 혹은 파수꾼이 내려와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 그것이 그러면은 그 그루터기가 철과 놋줄로 딱 동여서 불 그러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나무는 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들판에 그냥 짐승처럼 같이 있게 나무를 하라. 이제 나무는 사람을 지금 상징하는 한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여기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이제 들판에서 짐승들과 더불어서 지나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일곱 대 때가 뭔지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순찰자 천사와 같은 인물이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게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 인생으로, 인생은 우리들인데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건 대통령인데, 그죠? 다른 나라 다스리는 것도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그럴 때인데 왕이고 옛날에는. 그런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 정권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하는 자라.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느부갓네살도 그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니엘이 특별한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왕액붐에 이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그루터기로 들청쪽 가운데 있어서 일곱 대를 지나게 하라고 하는 이 신기한 그런 내용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이제 질문이겠죠. 19절 계속 읽어봅시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그 왕의 말을 딱 듣고, 아,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를 한 거죠 하고, 아, 왕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니까 그런 왕에 대해 그런 말을 하겠죠.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지금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아, 이 나무가, 이 높은 나무는 지금 사람을 상징하는데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죠. 왕이신이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과연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온 천하에 알려진 그러한 권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쪽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해석을 이어서 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자,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순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러하다. 그 말, 하나님의 명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아,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리니 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을 좀 잃게 되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닌, 좀 미쳤다고 할지,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왕이 짐승과 같이,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살겠어요?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 사이에서 그냥 살면서 소리도 지르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정신줄을 잃어버린다고 합니까? 정신줄을 놓아서 사람이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처럼 풀,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일곱 대, 일곱 대, 때, 그러니까 보통 때 그러면 1년을 가르키는 것이 보통 류 같으니까 일곱 대 그러면 7년쯤 될 터인데, 7년이 좀 길게 보면 그럼 일곱 달이라고 또 해석하는 그런 일곱 달일지도 모른다. 그런 또 주석가들에는 중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하튼 여기가 일곱 대 그랬으니까 7년이든지 혹은 7개월이든지 그것이 뭐 꼭 중요한 것은 아닐 테니까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교훈을 주는 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권세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찌르듯이 큰 거대한 권세를 가진 이 왕이 그렇게 일곱 대 동안 7년이든 7개월이든 그런 고생을 하면서 깨닫기를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왕위에 있을 때는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만일 얼마 동안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다면 깨닫겠죠.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생겨서 정신없이 지나다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옛날에 왕인데 왕이 이러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히다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내가 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네요.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다시 교훈을 주고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권 복권을 시키는 왕위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 해석이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들으시고 간한다는 말은 조언한다. 예, 조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하는 혹은 조언하는 말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속한다는 말은 좀 강하게 번역된 것 같은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ASB 성경을 보면 죄를 끊어버리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끊어버린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공의를 행한다고 죄가 속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된 일을 끊어버리는 것 자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끊어버리는 거죠. 종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마찬가지로 죄악을 끊어버리소서.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악을 끊어버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왕의 그 꿈 이야기, 꿈을 이야기를 듣고 잠시 동안, 얼마 동안, 그런데 뭐 오래 끌지는 않겠죠. 잠시 동안 놀라서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했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셔서 일곱 대 혹은 7년이든 7개월이든 일곱 대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는 또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버리면 왕의 평안함이 길리라고 조언하였습니다. 28절 계속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다 내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놀라워서 앞에 1절에 있는 대로 모든 자기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간증하듯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꿈을 꾼 지 꼭 1년 만에 1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야, 이 대단한 제국이죠.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바벨론 대제국. 옛날에 나라들이 다 그러지 침략하는 대제국들이었으니까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를 잇는 우리가 메데파사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다 전부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나라가 없죠. 오늘날은 서로 다 다른 나라를 존중하지 함부로 침략하지 않고, 침략하는 나쁜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응징하는 정도라, 우리가 6.25 때에 우리나라가 공산 저 북한의 침략, 스탈린과 모택동이 협력해서 후원하면서 침략한 그 침략을 그래도 16개국인가요? 유엔군들이 다 여러 나라들이 도와서 막는데 많이 도와주고, 미군들은 4만 몇 명이나 와서 여기서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켜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발전하면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공산당 입당 독재 밑에 우리가 노예처럼 우리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자, 여기에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를 높였단 말이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큰 왕의 왕국을, 제국을 건립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와,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말을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년 전에 꾼 꿈대로 그런 말이었어요.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지금 순찰자의 한 말이 그대로 들린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즉시, 그 동시에 즉시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와, 무슨 반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가 큰 병이 갑자기 들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되니까 신하들이 왕이 저 큰일 났다, 왕이 병 들었으니까 이대로 두면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자 왕을 모셔라, 그래서 왕을 다 아예 왕위에서 내려오게 해버렸다. 반란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기를, 내게 그 말이 그 일이 즉시 응하여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와, 이상한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꿈을 꾼 지 1년 후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 지 1년 후에. 34절 계속 봅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일곱 대를 지나니까, 그것이 7년이든 7개월이든 일곱 대를 지나는데 그 후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달았습니다. 그래, 제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려다.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말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간증하는, 증거하는 말을,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금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기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교만하게 말할 때는 갑자기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무슨 병구가 생겨서 왕에서 쫓겨났는데 이런 깨달음이 생기니까 또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예전에 왕의 모사들과 관원들이란 말은 귀족들입니다. 오늘 귀족들이 내게 조회한다는 말은 나를 찾았다.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왕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정치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모셔와야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조회한다. 찾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seek out, 찾았다. sought out, 과거형으로. 내게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그 기한이 찼고 일곱 대가 지났고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르러 보았으며 그의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4장의 아주 특이한 진리, 지금 중요한 진리를 여기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전체에는 14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한 특징적인 진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인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을 때 그의 권세가 회복 되었던 것입니다. 37절 맞아봅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정말 놀라운 지금 말씀이죠. 이 긴 장이지만은 이 내용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방의 왕, 바빌론의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 톡톡히 체험하고 교만하던 그가 완전히 꺾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수 있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본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니엘서 전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4회 또 지극히 높으신 자 10회에서 14회 전체 14번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본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꿈을 꿀 때도 한 순찰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꿈 얘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하면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17절, 25절, 32절에 세 번 나와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또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와, 놀랍죠. 그게 바로 주권이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누구랑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게 주권자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홀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창조도 하나님이 혼자 하셨죠. 의논하십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섭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홀, 그걸 우리가 주권적 섭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그것이 본장의 진리고 또 다니엘서의 특징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윤 대통령이 다스리죠. 그리고 누가 다스립니까? 아이, 국민들이 다스리죠.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니까 그렇지. 또 정치 잘못하면 우리가 다음에 안 뽑아줄 겁니다. 국민이 왕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이 다스립니까? 아니면은 예, 대통령 뽑은 대통령이 다스립니까? 다수당이 다스립니까? 아니면은 그런 세력들 촛불 집회가 다스립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다 무슨 혁명을 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자일 것. 하나님의 지식은 섭리의 지식, 창조의 지식, 섭리의 지식.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와 지도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말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셨다. 오늘 본장에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체험이죠. 내가 이 왕국을 건설했다 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다. 나무를 잘라버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 이래봐도 이 머리가 있어갖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그 교만이니까 내가 했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지혜가, 내 건강이, 내 경제가, 내 가정이, 내 환경 여건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에 있을 줄 알아? 그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 지혜, 내 건강 하나님께 주시니까 아직도 내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걷지도 못하고 아마 아파서 누워있고 중병에 들어가지고 병원에 들라들라 할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게 교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 해석대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일곱 대를 7년이든 7개월이든 일곱 대를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 33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후에 때가 되어 그를 회복시켰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4장에 놀라운 경험이죠. 이방에 교만했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를 찬송한 그런 사건이니까 이 4장이 그냥 지루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지요. 교만은 사람의 가장 치명적 죄악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치명적인 죄죠. 젊을 때는 사람이 대체로 교만하기가 쉽죠. 아직 인생을 모르니까. 그러나 많이 고난을 경험하면 교만이 하나씩 꺾어지죠.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패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성숙해져요.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해져요. 교만은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시고 낮추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경험과 같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이게 교훈입니다. 교만을 버리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말하고 처신해야 한다. 이게 교훈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내일도 또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셋째로 다니엘은 여기에 이런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진리도 나와 있고 교만하면 꺾어버린다는 진리도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체험이 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조언을 하나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27절 다시 보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끊어버리소서. 그런 조언을 했어요. 참 좋은 조언이죠. 그것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이는, 율법이 보이는 바는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이 복잡한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복잡한 거지, 신앙생활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고, 그게 의죠. 또 착하게 살아라, 선이죠. 바르고 공의와 선, 공의롭게 정정당당하게 살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율법의 성경에 어긋남 없이 이성적으로의 그의 어긋남이 없이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착하게 마음가짐을 착하게 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들은 죄악된 일들은 멀리하고 높은 마음을 버리고 천국만 소망하며 그렇죠? 천국을 소망해야 땅에 왜 이욕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땅에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지도 않아요. 어떤 것을 꼭 욕심부리고 이것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사실은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거는 주세요. 요거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럼 안 주면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박차버리고 이것도 안 주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가요. 그럴 거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거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거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런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 첫째이지.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겸손하게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다 꺾고 겸손히 형제들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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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은 제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들 나이들이 한 28, 제가 28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되면 다 결혼했어요. 풍조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30 넘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할 상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올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좀 미운 사람 말고 그래도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랑 만나갖고 고생만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안 돼. 근데 너는 지금 제 정신이냐? 내 꼬락서니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시고 안 주셨다. 지금 제 얘기는 얘기의 요점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형편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그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좀 고상한 기도를 해.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 그래도 아내를 주시고 아내가 고생은 좀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까지 42년 살았나요? 그래도 저는 아내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저를 얼마나 사랑할지 몰라도 저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끝까지 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그것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내 고집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직장도, 필요하면 건강도, 필요하면 결혼도, 필요하면 자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세 가지, 주권적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둘째, 교만하면 느부갓네살처럼 꺾어 낮추신다. 교만을 다 버려야 된다. 셋째, 공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귀한 진리들이 짧은 사장, 짧지 않지만 사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장에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항상 주시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